출애굽기 182번 메시지.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듦.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5장부터 39장에 걸친 5장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장들에는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기록이 있습니다. 앞에 메시지들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세밀한 것들을 대부분 다루었으므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상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장들에 나타난 기본적인 문제들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단락의 도입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왜 이 단락이 안식일에 관한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35장 2절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죽이는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취사까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 구절, 즉 3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점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34장의 반복. 왜 35장의 시작에 안식일을 지킴에 관한 명령이 언급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4장에 관한 메시지의 몇 가지 요점을 복습해 봅시다. 거기서는 세 가지 주요 문제, 즉 주님과 안식일과 절기를 누림,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모세 안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입하심을 다루었습니다.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다섯 가지 중 첫 번째 조건은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이요. 마지막 조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증거판을 회복할 목적으로 모세를 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의 세목을 복습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부모 공경이나 살인에 관련된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분은 대신 나귀를 대속하는 것이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이 왜 주어졌는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조건들을 완전히 이행치 않을 때에는 절기의 누림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의거한 영적 해석이 있어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귀를 대속함은 타락에 부정해진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대속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안식일과 절기를 누릴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옛 사람과 당신의 천연적인 사람과 당신의 육체에 따라 당신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따라 당신이 나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천연적인 사람은 나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절기와 안식일로 누리고자 한다면 당신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한 마리의 뱀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가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면 대속받을 필요가 있는 나귀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나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짐승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결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최선의 길은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을 진 부정한 짐승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와 함께 안식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언급된 두 번째 조건은 유교병과 대속하는 피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그리스도로 대치한 직후에 우리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갈망이 이렇다면 대속하는 피와 당신의 죄악의 생활에 누룩을 섞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나귀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속하는 피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피와 우리의 죄악의 생활을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모든 누룩을 제거한 뒤에 우리는 오늘 분량의 그리스도를 다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려야 하며 오늘 분량 중에서 다음 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만한 식욕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그들의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분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요구 조건은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품깃을 오늘의 누림을 위해서 다 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리스도의 품깃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네 번째 요구는 34장 26절 상반절에서 봅니다.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의 분깃으로 누리면서 처음 익은 것, 즉 최상품을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체험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이 분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하반절은 다섯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어미는 생명의 산출을 위한 것이고 저주는 생명의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낳고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낳은 후에 우리는 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양육하는 생명의 세계와 영역 안으로 사망에 속한 어떤 것도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회에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먹는 것이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먹는 것이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먹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먹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먹어보았는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이 길이라는 선포가 단지 하나의 구호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재의 분깃을 다 소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체험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육하는 생명의 영역에서 사망을 쫓아내야 합니다. 새 절기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새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 언급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1년 동안 기념하는 7가지의 절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단지 3가지만 나옵니다. 해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깨어진 증거판의 회복과 관련된 장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다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처음에 언급한 절기도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절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구원을 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증거판의 회복의 기록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언급된 절기도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사실상 유월절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동안 계속되지만 무교절은 또 다른 엿새 동안 연속됩니다. 그러나 일의 전부가 무교절이라 불리워집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합니다. 왜 출애굽기 34장은 무교절만 언급하고 유월절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구원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누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림은 무교절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악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에 무교병을 가져야 합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은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풍성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한한 우리는 먼저 죄악의 생활을 처리함으로써 모든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첫 열매이심을 계시합니다.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층천으로 승천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왔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형태로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입니다. 나는 구약의 절기들을 상고하면서 그것들이 신약이나 나의 영적 체험과 너무도 잘 맞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과거를 일소하고 누룩을 제거한 뒤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누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오순절은 방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소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의 결과입니다. 오순절은 구원받고 정결한 생활, 누룩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림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전부 마친 시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함에 대한 풍성하고 온전하며 최종적인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교절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여 부활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계속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초막절로서 누리는 종국적인 누림에 오게 됩니다. 절기를 누리고 안식함. 34장에서는 절기들이 18절과 22절에 언급되고 안식일은 21절에 언급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에 관한 말이 절기들에 관한 말 사이에 껴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동안 동시에 그분과 함께 안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기를 누릴 때 반드시 안식일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은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년 절기를 누렸고 매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 그려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매일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절기를 취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무교절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취할 때 우리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교절입니다. 낮에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하루의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루 중 여러 번 15분 내지 20분 정도 잠깐씩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안식하기를 추구하고 시도합시다. 우리는 안식일이 주님을 기억하는 중에 그분과 함께 안식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합시다. 일하기 전에 안식함. 옆에서 말한 내용에 비추어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도록 위임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맨 처음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막 건축 역사를 하기 전에 안식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지으심을 받아 나온 후에 맨 처음으로 한 일이 안식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첫날은 창조의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먼저 하는 방법은 율법을 쫓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는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인과 함께 안식한 후에 그분을 위해 일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개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산책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내게 평강의 누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산책하려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발걸음에 당신의 축복을 주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산책할 때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책하는 조그만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짐과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많은 일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편지를 쓰기 전에 주인과 함께 잠깐 안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부모님께 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편지를 쓸 때 나와 함께 하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과 함께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한 뒤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은 아침에 당신이 옷을 입는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옷을 입기 전에 그분과 함께 안식한다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세상적인 옷가지를 구입했다 합시다. 그가 그것을 몸에 걸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안식한다면 그는 그것을 입지 말아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안식함에 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당신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바쁘다 보면 주님을 잊고 제쳐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원칙, 영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구주, 주, 주인, 생명으로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안식합시다. 우리가 이를 규칙적으로 행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3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안식에 관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나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34장과 35장의 기록의 순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과 함께 산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에게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들라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그분과 함께 안식하며 그분을 그들의 구속주와 창조주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것에 관한 기록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